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이 풍랑이는 캄캄한 바다를 헤치는 것과 같은 줄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나이다.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그 소박한 이상과 평화의 때는 어린 작은 심령에서도 상처가 주어지게 되면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인생을 배워 알게 되어 나온데, 살면서 저희가 본 모든 죄나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의 연약성으로 인한 또 그들의 패역성으로 인한 모든 상처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바늘이 찔리듯 아픔으로 있게 되었나이다. 절망 중에 사는 인생인지라 주를 알지 못하면 썩어져가는 육신 가운데서 고통의 심령을 안고 무너져가는 장막을 붙들며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 인생인 줄 압나이다. 신자는 주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심령을 이미 주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결코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옵나이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도 우리 인생은 작은 돛배 같지만 그러나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사공되시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환난의 일들, 슬픔의 일들, 곤고한 일들이 결코 우리를 절망케 할수 없음은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사공이시요 주인이시요 왕이시기 때문이옵나이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누려진 그 성도의 행복을 함께 나누며 주께서 또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홀로 견딜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성도의 교통 가운데서 아름다운 서로를 세워져가는 귀한 지체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걸 통해 예배 받으시며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가 일과 중에 시간을 떼어내어서 하이데그 유리문답을 통하여 믿음의 귀한 진리들을 배우고 우리에게 주신 바된 복음을 통한 영원한 그 생명과 그 은택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의 자태를 견고케 하길 원하옵나이다. 불러 모으신 이가 주시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운행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모두에게 베푸심으로 오늘 나눌 이야기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55문답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56문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57문, 58문 이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6문 여러분 교재 86페이지를 펴보세요. 86페이지 56문을 열어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 56문은 뭐 우리가 복음의 기초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의 신앙 고백이 세월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거부하는 복음적 거부의 가장 근본 이유에 있어서 죄사함의 원리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인한 사실에 대한 불인정, 따라서 인간이 본성상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의를 이룰 만한 공로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있고, 또그 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인가 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인한 대속의 교리를 현대 소위 교양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원리의 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만고에 꼭 지탱해야 될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교리로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아켄페스의 그 그리스도의 본바라는 책이 경건주의적 서적으로 우리에게 널리 익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고 소위 그것은 그 책을 읽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르네상스 이후에 그리고 또 계몽주의 이후에 특별히 17세기 후반 18세기부터 비롯되어진 계몽주의는 인본주의 철학에 기초해서 인간적 가치의 중심적 무게를 더욱더 더하고 그게 기초해서 인간의 죄인됨 것과 인간 스스로의 구원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교리에 대한 전면적 거부로 신학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신학을 이제 소위 18세기부터 비롯되어진 소위 자유주의적 신학이고 현대주의 신학의 시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7세기까지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비교적 유지해왔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를 성경 도리를 이해할 것인가라는 그 해석의 갈등들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서방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양이야 뭐 원래부터 범신론적 개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18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의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가 소위 여러분이 유명한 갈릴레오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얘기로 얘기한 것처럼 소위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적 그 물리적 세계관에 대한 변화가 마치 하나님 중심적 신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지는 사장적 세계관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타락한 심령에게 빌미를 준 것이죠. 그래서 소위 지동설의 물리적인 천체 물리학적 발견이 곧 무엇을 의미했냐면 지구 중심적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외곽의 존재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것만큼 하나님도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관에 적용을 해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신관이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존재는 기껏해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의 태엽을 감은 이후에 더 이상 하실 일을 간섭하지 않는 분으로 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 그래요. 이신론. 그 디즘 또는 이신론이라고 말하는 그 신관이 소위 16세기 후반, 17세기 후반부터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그게 소위 이제 산업혁명, 좀 과학혁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법칙을 따라서 인간의 생활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기초로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거기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재적용하여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이런 과학이란 틀 안에서 움직이고 하는 이런 사고가 마치 자연 자체가 절대 불변적 자기 근거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개입 요소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주 자체에 대한 영원성을 믿고 그리고 우주 안에 발견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과학적 법칙에 대한 자부심이 그게 기초해서 인간 중심적 가치관에 대한 고향성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중심적 세계관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소위 신학이라고 이름 짓는 곳에서도 성경 해석을 전부 다시 풀어가기 시작했죠. 다시 풀어가는 것 중에서 그 내용은 뭐냐면 자연주의적 합리주의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성경적 가르침 전부 신화나 미신으로 간주하게 된 거예요. 그 자연주의적 합리주의란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과학적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그 사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움직이는 생기의 기운은 있지만 그러나 육체가 죽으면 그 생기의 기운도 같이 죽는 것이라. 그래서 정신은 물질의 결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따로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영혼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형태의 자연주의적 유물론적 합리주의가 지성사회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신론이라는 것은 명목상 신앙으로만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적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무신론과 똑같고 그래서 이신론은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이요 개념적으로는 유신론이죠. 거기에서 그 밀려난 일종의 타협책으로서의 신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관을 부정하자니 부담이 되고 따르자니 또한 그 부담이 되니까 타협책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한 이후에는 주무시고 계시고 다른 일을 보고 계신 것이지 창조 우리 세계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신론에 타협을 했다가 나중엔 그것마저 다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정직한 지성적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18세기부터는 그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인간의 배도적 즉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연 속에 심겨진 질서를 활용하여 생활에 유익도록 하는 과학적 사고가 하나의 철학적 세계관으로 확장되어서 반신론적 입장으로 움직여가게 되니까 종교적 의미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학혁명의 초기에 과학을 유도했던 건다 신앙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과학적 발견을 했던 유일한 가능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질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신앙이 기초하여 자연 안에서 법칙을 발견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신앙인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몽주 이후에는 뭐 철저히 반신론적 입장이 지성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대학의 지성사회, 상아탑의 지성사회를 유물론적 또는 자연주의적,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해버리게 되니까 그들 세계 속에 멸시와 모멸과 비아냥을 받지 않고 지성적 권위를 차지하고 신학을 하려는 사람들은 전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신앙의 객관적 계시, 성경적 객관적 계시를 부정해 나가는 입장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아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걸 누가 아느냐? 왜냐하면 기록된 이가 다 사람이 쓴 글인데 사람이 쓴 글이 영감된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술가가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위의 영감인 것이지. 따라서 상대적 영감인 것이요. 우리의 그 인사이트, 통찰의 내용이지. 그러니까 종교적 통찰이라면 어느 종교에 비해서 어느 종교가 더 낫다 할수 없다는 입장까지 밀려나오게 돼요. 종교 다원성의 가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온 것이고, 종교 다원성의 가치로 넘어온 지금에 있어서는 절대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동안 현대사회 20세기까지 지탱이었던 즉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약 18세기 후반부터 아니면 19세기, 20세기까지 한 천, 이비 한 50년간 서방사회를 지배해왔고, 따라서 근대화 시대를 겪어가며 동양사회까지 밀려왔던 모든 사상적 기저에는 뭐냐면, 그건 계몽주의적 이성의 판단을 신뢰하는, 그래서 이성의 판단에 의한 진리 유별, 선악 간의 분별, 그것들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기초요, 모든 보편적 가치로서의 규범성을 갖는다, 표준성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표준성과 규범성에, 이성이 갖고 있는 이성적 판단의 표준성과 규범성에 대한 확신으로, 그것이 기저가 이루어서 현대 사회를 쭉 끌어온 거예요. 끌어왔는데, 20세기 후반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표준성과 규범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넘어간 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후기 현대 사회 즉 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서방 1세기에는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이성의 판단이 표준적과 규범적 가치를 줄 수가 없다. 모든 것은 결국 상대적이다라는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상대적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 종교적 원리로 가면 구원에서의 다원성의 개념과 맞물리는 거예요. 결국 어떤 종교든지 상대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이라는 식으로 넘어와 있죠. 그래서 종교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 흐르고 세상적 철학 속에는 절대 규범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식의 형태로서의 철학에 있어서 생의 위기가 달려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관의 큰 혼동 속에서 믿고 의지할 이것은 내가 평생 의지할 바요 죽은 다음에도 내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절대 규범적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좋을대로 살아가는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황폐해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오는 사조의 흐름 안에서 소위 지성사회에서 인정받는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서의 신학 수정의 첫 번째 제1과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만 남냐면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남고, 그분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1세기 때 혁명적 윤리적 가치, 여인에 대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그런 혁명적인 윤리적 가치를 드러내셨던 아주 뛰어난 성인으로서의 가치만 남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살아온 인생을 본받아, 삶의 자체를 본받아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윤리적 고양된 삶을 살아간 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라. 그 삶을 살아간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라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가 윤리 종교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 종교로의 전환, 그것이 현대 신학이 해야 될한 가지 큰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 과제가 소위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제에서도 죽은 다음에 인생의 문제가 영혼이 살아있는가, 육체는 땅에 묻지만 영혼은 살아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고 또는 부정적이었고, 따라서 부활에 있어서의 내용도 상당히 회의적이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서류가 현대 신학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부활을 인정은 하더라도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 영적 부활에서 사상적 부활만 얘기하고 육체가 실제로 부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우리 부활의 모범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제자들 가운데 살아있게 된 것이라. 우리도 마크스가, 칼 마크스가 공산주의의 사상을 남기고 육체는 죽었으나 그 사상이 훗날 공산주의 국가를 역사 속에 실체화시켰을 때 칼 마크스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것처럼 오늘 사상에 어떤 사람이 그 다시 살아나면 누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바로 비유적 의미에서 부활을 의미했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사실 있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거나, 따라서 우리들의 부활도 육체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지옥, 악인이 받는 영원한 심판, 중세적인 지옥의 묘사가 어땠어요? 뜨거운 불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그 불교에서도 염라대왕 앞에 받는 그 지옥의 묘사 보면 기름가마 솥에 던져진 채 지글지글 끓고 나오려 그러면 못 나오게 쇠젓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넣고 이런 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 지옥의 묘사가 불교적인 염라대왕의 그 그림 안에서도 있지만 사실 중세 기독교 안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지옥에 대한 형벌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대인의 아주 그 증오심 내지 멸시.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주 그 지옥에 대한 지옥을 아주 싫어해요. 그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런 것들을 아주 회화적인 묘사, 지옥에 대한 회화적인 그림으로서 묘사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일으키고, 따라서 지옥은 없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죠. 지옥은 없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지 않는데 무슨 심판이 있는가? 그래서 그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만든 것이고, 그 기독교의 종교적인 그런 유형들은 고대 국가의 통치 원리로서 사용됐을 때, 정권자가 하나의 위협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자기 정권에 잘 순종하면 형벌이 없고 순종치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엎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 신앙 안에서 무신론적, 반신론적, 또는 예수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기독론은 부정해 나가는, 또는 기독론은 인정하는 듯 싶지만 그러나 구원의 원리는 부정해 나가는, 이런 이제 다양한 변종들이 오늘에까지 전 세계 신학계에 만연되어 있고, 특별히 서방 신학 안에는 지금 웨스턴 1세계, 즉 유럽과 미국의 신학교 안에는 만연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지를 않죠. 성경대로 믿는 학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손길을 내미셔서 대학에서의 상아탑은 타락했는데, 오염되고 부패했는데, 교회는 복음의 말씀의 폐 건전히 유지되는 교회들은 그 명맥을 유지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읽고 설교하는 이 선포의 자리를 통해서는, 교회를 통해서는 복음이 유지되어 왔고, 대학의 상아탑에서는 거의 성경대로 믿는 신학은 굉장한 소수자로 전락해 있죠. 소수자 전락해서 성경의 영감성을 굳게 믿고 전통적 신학을 따라 신학하는 사람은 소위 학문적 권위를 크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학문성이 없다 얘기합니다. 학문성이란 그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학문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학문성은 합리성과 사고력과 분석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의 흐름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고고학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신학의 영향을 입어서 설교한 뭐 교회는 다 교인의 영혼들이 사라져서 교회가 비기 시작했고, 그 복음 성경의 가르침대로 복음을 고수하고 사수하고 가르쳐 온 교회는 지금도 영혼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역사 속 교회사 속에서 보여준 증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교회나 어느 교회도 지금도 번성하고 증거하고 있고 또 복음도 지켜나가고 있는 교회들은 생생히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소위 그런데 상아탑에만 점령돼 있던 이 자유주의 현대 신학이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넘어서는 전반적으로 교회까지 밀려오겠다는 사실이 지금 약간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학교를 좀 방문해서 제가 한 이틀 동안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필요한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도록 인도했는데,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형편을 제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면 우리나라면 장로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치체는 좀 다르지만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분들은 소수자로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작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 한 26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신학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260개의 교회가 신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신학생들 전부 다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260개 교회의 헌신도가 대단한데. 그분들에게 이제 물었죠. 당신들 교세가 작은데, 우리도 교세는 큰 편이 아니다. 합신교회는 800개밖에 안 되니까, 합신교단의 교회는 800여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합동측이 5,000개, 6,000개,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800개는 애기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당신들은 왜 이렇게 저거냐, 큰 교단하고 왜 떨어져 나왔는가 했더니, 이분들이 얘기할 때 떨어져 나온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을 하나의 말씀의 절대 권위로 받는가 안 받는가 치명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성애자를 이제 인정하는 것,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목회자로까지 안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력하고,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의 신성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혼을 임의대로 하는데 그 임의대로 이혼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적 가르침 같은 것으로 결혼관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등등에서 비롯해서 이제 실천적 신앙생활에서 또는 고백적 신앙생활에서 굉장한 그 위협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단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수고가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좀 견고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제 큰 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다 교단적 신앙 가르침을 학교에서 가르침을 다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마치 우리나라의 기독교 장로회 한신 측, 한신대 아시죠? 예, 한신 측 기독교 장로회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 교회가 복음적이죠. 이중표 목사님은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 측 교회가 모두가 다 자유적이고 급진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학교의 신학은 우리가 배우는 신학과는 다르게 가르치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로 나와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목회로 나와서는 본인이 학교에 배운 대로 신학을 정직하게 하던가, 그럼 교인들에게 이제 도전이 온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교인들이 도전해 오니까 교인들을 누르고 떠나려면 떠나라, 나는 이렇게 하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인들하고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가르치되, 그러나 이제 사회운동 쪽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거나, 또 하나 아니면 학교에 배운 신학을 다 버리고 나니까 신학 배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갈 해석의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능력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극단으로 만든 거니까 자유주의와 신비주의는 극과 극인데 하나로 만나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초한 신학적 사색의 원리와 판단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성적 판단에 의하여 신학을 제 임의대로 구성했다가 그거를 포기하게 되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신앙적 근거를 어디서 찾겠어요? 결국 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이건 다시 신학을 배운 일이 지단하고 고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목회에 들어간 사람 어디로 찾아요? 신비주의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과 기독교 장로의 감리교 부흥사단과 순복음은 이게 하나로 만나 있어요. 감리교 부흥사단은 대단한 부흥사단인데 그 중에는 복음적 부흥사단이 있고 신비주의 부흥사단이 있죠. 그 양쪽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려는 지금 너무 이제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그러나 뭐 언제 들으시겠어요? 이거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혹 대개 자녀들이 신학을 하겠다라고 소명 을 갖거나 소원하고 있으면 합동신학대학원을 꼭 보내시기 바라요. 좌우로 돌아보지 마시고 합동신학대학원을 꼭 보내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선한 것이 이거 없다고 하면 바리새적이고 그래서 유학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뭐 교수도 지도하겠지만 학교를 잘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러 갈 때도 그랬지만 또 거기서 이제 박사과정 할 때도 유니버시티 가서 공부하면 어떠냐 세미나리보다는 세미나리는 신학대학원이고 유니버시티는 대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토론토하고 또 다른 미국 내 한두 개 대학을 이제 제가 공부하는 관심사가 맞는 교수가 있는 대학으로 해서 한두세 개 대학을 놓고 이제 교수하고 얘기를 나눴죠. 나눴는데 교수가 딱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가 오스톡스를 배우기 원하냐, 레퓨테이션을 따라가냐, 그 하나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 언학에서 PhD를 어디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학교의 이름을 따라가고 싶으면 대학을 가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기초하여 신학의 전통성과 견고성을 바르게 배우고 싶으면 그럼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선택해라 그랬어요. 이건 신앙적 양심을 괜히 툭 건들고 사는 얘기 같아서 그래서 뭐다 집어치우고. 그냥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사함에 관해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 확신과 눈물의 고백 속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고백되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자료 보세요. 핸드아웃 보면 56문답 죄사함 첫째. 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이 뭐냐면 의의 만족. 우리말 번역에 87페이지 교재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의의 만족이 뭐냐? 이건 이제 우리말이 아니고 신학 원래 라틴어부터 나와 있던 그 신학 용어를 Satisfactio라는 라틴어예요. 그 라틴어를 영어로는 Satisfied가 돼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Satisfied가 이제 만족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족시키다, 의를 만족시킨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 이게 목적어가 오고 만족시키다가 동사가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만족한다는 것은 난 너에 대해서 만족한다. 네가 나를 만족시켰다. 그럴 때 뭐예요? 내 마음에 들었다. 흡족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죠? 결국 이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공의에 따른 심판, 정죄의 심판이에요. 형벌의 심판, 형벌의 심판. 형벌과 정죄의 심판의 요구입니다. 심판의 요구.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뒷부분 안 보실 텐데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형벌 또는 정죄의 심판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자신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서 죄인을 향하여 정죄하시고 형벌을 내려 하는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뭐가 생겨요? 요구가 생기죠. 이 요구를 주님이 만족시켰다. 그럼 만족시켰다는 말은 결국 뭐가 풀어서 뭐가 되겠죠? 요구를 받으셨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요구를 받으셨다가 되는 거예요.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뭘 받으셨다고 그래요? 형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뭘 붙여요?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말 붙여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말하면 신학적인 표현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쓰는 일반적 표현들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이제 회중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아니 저분이 언제 야간 신학에도 하셨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식을 표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 말을 자주 쓰시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그러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그 결과로 우리의 죄를 사면하셨다가 돼요. 사면하셨다. 사면하셨다의 그 내용 성경 구절은 제가 찾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뭐다 찾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오직 이거를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그 다음에 의의 전가란 말 있죠. 의의 전가. 의의 전가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의 전가. 이 전가라는 말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종교 개혁의 이유를 설명하는 신학적 중요한 용어입니다. 보세요. 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은 이제 천주교회와 이제 개신교회가 서로 몸을 달리하게 되었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천주교회가 개신교회 서로 달리하는 것 중에는 구원론적 개념에서 다르고 그다음에 교회론적 개념에서 서로 이제 뚜렷이 달라요. 그러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기독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삼일체 되심. 이것에서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천주교회와 개신교는 신론에서 상당히 완전하긴 않지만 신론은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틀리지만 신론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기독론에서 일치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회는 다른 종교인이 볼 때는 다 삼일체 하나님 믿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보게 되면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 똑같이 뭐가 돼요?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인 거예요. 똑같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서로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다른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구원론에서 어떻게 다르냐면 특별히 이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천주교도 은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 은혜로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제 이첫 번째 고백은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느냐? 이걸 풀어 설명하라. 그러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풀어 설명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컨대 의롭다함. 하나님이 의롭다 한 가지만 오늘 지금 요 죄상 관계에서 말하면 의롭다함과 관련해서 다음 주쯤에 이제 이걸 다시 배울 거예요. 의롭다함에 대해서 천주교회는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됨으로 의롭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의롭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의의 주입이 뭐고 의의 전가가 무엇인가? 그거 뭐냐면 infusio, 그다음 imputatio,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의 주입과 전가에란 용어적 차이로 서로의 교리적 이해가 달라집니다. 의의 주입이란 무엇인가? 의의 전가는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죄인 된 우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세우신 공로로 말미암아 의의를 우리에게 주입시켰다. 그럼 주입시켰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우리 안에 조금 이따가 쉴게요.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가 우리 것으로 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니까 우리 것이 두어짐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며 도덕적인 행실과 열매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의롭다 한다가 천주교회의 입장이에요. 천주교회는 선한 행실을 하여 그것으로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선한 행실은 본래 우리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입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열매이고 의롭다 하심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의의가 주입되고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룩한 행실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면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의로운 행실 외에 여지 뭐가 또 있으니까 옛 성품에 대한 죄의 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갈등으로 인해서 죄의 성품에 의한 옛 행실이 우리가 나오는 것은 그럼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롭다함의 근거가 아니고 의롭다함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 안에 뭐예요? 덧입혀 주신다 그 말이에요. 덧입혀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전가했다. 덮어버리셨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 넣어주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덮어버렸으니 우리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외제적이에요. 외제적. 뭐라고요? 외제적. 외제적. 외제적이에요. 이 의에 주입하면 어떻게 되죠? 내재적이 되는 거예요. 내재적이. 그래서 의롭다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재화되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 의롭다함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임으로 우리 안에 외재적으로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덮어짐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소위 종교교육의 한 이유가 되어져요. 이것만 다르다면 천주교 안에서 루터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 안에 프란시스칸파, 도미니칸파, 예수회, 천주교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파가 있어. 어거스틴파, 시세리안, 천주교 안에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천주교 안에 무슨 파가 있을 뻔했어요? 루터파가 있을 뻔했는데, 근데 천주교 안에 루터파가 없고 루터파가 천주교와 다른 개신교회로 몸이 분리된 까닭에는 이 구원론뿐만 아니라 교회론에도 치명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뒤에 성례 부분에서 배우게 돼요. 이제. 일단 이런 부분의 이해를 간단히 가지세요. 다음 시간 정도면 이 얘기를 좀더 자세히 펼쳐드릴게요. 여기 순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 기억하시고, 그런데 4번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말에서 여기서 지금 오늘 보는 요리 문답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베푸시는데 죄사함을 베푸는 범위예요. 범위, 내용, 대상. 그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나의 모든 죄요. 모든 죄. 그다음 더 붙여서 뭐냐면 평생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 쌓아야 될 뭐죠? 죄악된 본성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사하셨어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행한 죄를 행한 것 자체뿐 아니라 죄를 행하는 골수 깊이 본성상 뿌려박혀 있는 죄악된 본성도 이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을 보지 않으셨어요. 용서된 것을 사실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어떤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 일이 있어도, 왜 그 같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토록 내가 이 죄를 다시 범치 않기로 결심하고 주 앞에 도우심 구하고 회개했는데, 한 10년쯤 전에 엄격결에 내가 시험 들어 죄를 범했는데 같은 죄를 다시 범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죄악된 본성이 뿌리 깊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같은 죄를 다시 범했으니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라고 번민하지 않아도 돼요. 회개는 깊이 할 것이로되 용서는 확실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고 같은 짓 매일 반복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은 누가 베푸시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도 있음을 보게 하려고 내가 그리 말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 지붕이 뚫고 내려왔을 때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일어나 걷게 하실 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난리치잖아. 왜냐면 왜 그래요? 하나님만의 죄를 용서하는데 지가 누군데 그러는가 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렵니라. 그 인자는 누굴 가리켜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죄를 누가 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성령 회방죄는 인자를 거스른 자는 어떻게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스른 자는 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랬어요. 결국 죄 사하는 권세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거죠. 결국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각각 인자로서 성령께 성부께서도 각각 어떻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이 성경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쉰 다음에 다음 57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시작해야 되나. 근데 종 치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 제가 깜빡이 학교인 줄 알았어요. 깜빡 한 끌고 그냥. 그종칠 때가 안 됐나 생각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 종을 안 치지 싶어서.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뭐 착각이란 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종을 치는 걸 기다리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권사님도 제가 권사님들의 신앙을 닮아가요. 신앙을 닮아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건 닮아가고 있어. 아 정말 속상해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날 때, 아유, 참 좋지만. 그래도 요즘 참 감사한 건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학교 가려고 이제 집에서 딱 나오잖아요. 여기 나 갔다 와요. 그러고 딱 나와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면서 차가 어딨지? 아, 그러다가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이게 생각이 싹 나요. 왜냐면 앞에, 뒤에 여러 군데 더듬다가 생각이 나면 안심이 돼요. 아직은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어디 있지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나가면 그냥 있었어요. 이게 질문, 답, 이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나 갔다 올게, 그리고 나가면 그냥 그리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 갔다 올게, 어디 있지? 여긴가? 저긴가? 아, 여기구나. 이게 굉장한 낙심과 절망을 저희 어떻게 이기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사시나요? 어떻게 사시나요? 아, 참.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이제 학교에서는 고백 안 하지만 여기서는 고백, 교회니까 고백 안 하는데, 학교에서도 강의하다가요, 분명 할 얘기 더 있거든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거 없어도 되는 충분한 강의 한 것처럼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 이제 돌아와 강의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 봐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얘기인데 빠진 것은 그 다음 시간에 보충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안 해도 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평소 같으면 이 10개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10개를 다 얘기하고 10개 외에다가 생각난 게 더 있어가지고 막 더 해줬는데 요즘에 10개를 얘기해주고 들어갔다가 8개밖에 얘기 못하고 나와요. 에? 그래서 확실히 이게 플로잉 스피드 떨어졌어요. 글쎄 이게 자연스럽긴 한데 속상한 거죠. 근데 학생들은 웬일인지 좋아해요. 이전보다 알아듣기 쉽고 제가 눈높이 학생한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그렇죠? 자, 57문, 58문. 그러니까 제가 여러 어른된 권사님들의 삶의 수고를 제가 조금씩 이해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말이 빨랐는가. 제가 지금도 어떤 분들이 이 하이데우 요리 문답 이거 강의를 들으시고 좋게 느끼셔서 옛날 테이프부터 듣는다고 이제 가르쳐주시더니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러시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공부에서는 더욱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이민교회에서 설교할 때요. 미국에서 이제 한 1년간 목회하면 설교할 때그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차마 발음 못하고 목사님 좋습니다. 설교 참 좋습니다. 딱한 가지만 빼놓고요. 말을 좀 쉬운 말로 천천히만 하십시오. 쉬운 말로 천천히만 그것만 빼면 다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말하니까 쉬운 말로 천천히 하지 않은 설교는 어려운 말로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용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줄도 모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당신 설교 꽝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 말을 다 좋은 데만 듣고 어려운 말 빼고 천천히 하라는 말은 작게 들었어요. 그리고 내리 했으니 지금 와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겨울에 그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교인들이 저를 다 반겨해줘요. 다 반가워해주면서 뭐라 하냐면 그때 참 말씀이 좋았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모르시면 그때 참 우리가 참그뭐 이렇게 수고해서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으로 좋았다는 얘기는 다 했는데 그랬어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요즘엔 제가 알아요. 제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성경은 괜찮죠? 자, 57번, 58번 보죠. 오늘은 중요한 남은 30분 동안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지만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죽은 자면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죽게 다시 오신다면 최후의 심판은 어떤 것이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두 문과 관련돼서 공부할 겁니다. 57문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뭐 평범하게 이해되죠? 그다음 58문 시작.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 이 벅찬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료 보죠. 자료 보시고 74페이지 자료. 육체 부활과 영원한 생명. 1.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개념. 가 죽음의 개념. 쭉 제가 설명할 걸 풀어놨기 때문에 읽어나가시면서 설명을 대신합니다. 가 죽음의 개념 읽습니다. 시작.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는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가 포함된다. 육체의 죽음이란 몸과 혼의 분리에 의한 육체적 생명의 종결이다.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은 존재와 비존재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존재의 양태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만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성경의 생명이라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악인은 성경의 죽음이다라는 생명의 방식으로 삽니다. 삶의 방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둘다 살아있는 존재의 양식은 존재는 계속됩니다. 의인이건 악인이건 존재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존재가 없어졌다. 존재가 파멸됐다. 존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존재가 유에서 무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에서의 죽음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육체적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이다라는 것은 뭐죠? 육체적 죽음을 위해. 육체적 죽음이란 뭐죠? 몸과 영혼이 합쳐진 상태로 사는 생명 존재의 방식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몸은 썩으나 영혼만 홀로 남는 존재의 양식으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죽음이에요. 그럼 영적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생자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고백하여 구원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거는 부활 이후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반면에 악인들이 부활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진 거죠. 부활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져 하나님의 형벌 아래 사는 영원한 형벌 아래 존재가 계속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형벌 아래에서의 계속적인 존재의 상태를 가리켜서 영원한 형벌 아래에서의 계속되는 존재의 상태를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라. 그것을 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성도가 겪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은 성도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나, 죄와 죽음. 읽습니다. 시작. 죄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생명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 다시 천천히 제가 읽어요. 죄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생명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형상 지으심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이므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생명의 젖줄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어두심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이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분명 죽음은 죄로 인해 인간의 세계에 들어온 어떤 것으로서 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처벌이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성경은 죽음을 형벌, 그래서 곧 뭐라고요? 죄의 삭스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죄의 삭스리라. 곧 죽음이 있다, 사망이 있다 그러셨죠. 그러나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의 전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치러야 할 아무런 형벌의 의무, 빚도 의무, 곧 빚도 갖고 있지 않다. 형벌의 빚이 없어요. 행위 언약의 요구로서, 행위 언약은 줄치고, 최초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것.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요구한 것. 즉 뭐죠? 너가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마라 하는 말씀 속에 주셨던 약속, 그 언약, 그 말하는 명령, 금지 명령 안에 주셨던 조건, 그 조건을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게 하시는 축복의 내용. 행위 언약은 결국 뭐죠?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주시는 관계.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은 인간에게, 아담에게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삯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형벌의 근거가 되어져요. 모든 인간은 행위 언약 아래서 죽음의 형벌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행위 언약의 요구로서건 정죄하는 세력으로서건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신자들은 행위 언약 안에서 벗어났으므로, 행위 언약에 벗어나므로 행위 언약에 따라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주시는, 불순종 조건으로 멸망을 주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신자들은 자유로움으로, 그러므로 신자들은 형벌의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죽음에서 형벌의 요소가 제거된 것이 분명하다. 신자들도 죽지만 죽음에서 죽치고 육체적 죽음이에요. 신자들도 육체적으로 죽지만 그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육체적 죽음 안에서 신자들에게 형벌의 대가로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는 왜 죽나? 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해야 되나? 신자는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악인은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다 경험한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이 세 가지 종류의 모든 죽음은 다 그들에게 뭐의 의미냐면 형벌이에요. 신자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 때문일까?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서는 면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육체적 죽음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 그렇죠? 그 이유가 다 신자의 죽음이라는 답변에서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부분을 읽어보면 설명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신자의 죽음이란 왜 있어야 하는 것인가? 잘 이해해 두세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도 곧 주 앞에 갈 텐데, 곧 주 앞에 갈 텐데, 그때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죽음, 왜 주께서 나를 이 죽음과 부르시는가? 죽음의 이해를 갖겠어. 그리고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다양한 방식과 때에 있어서 원명과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실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중요해요, 자기 백성의 성화를 위해, 출처. 뭐를 위해서요? 성화예요. 성화를 위해 정해두신 가장 높은 수준의 연단이에요. 보세요. 저 보세요.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안에서 뭘 배우죠? 내가 애매히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주 앞에 말씀도 성실히 사는데 악인이 와서 나를 해치거나, 또는 내가 잘 운전하고 있는데 술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해서 내 차를 받아서 내가 몸이 상하게 되거나, 이거 다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거나, 또는 길 잘 가다가 돌불이 넘어져서 그냥 확 넘어져서 나이 탓에 어떻게 다치게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어떤 각양의 모든 환난과 경험과 고통들은요, 그것이 악인으로 인한 것이건, 자연적인 인생의 노세로 인한 것이건, 또는 사는 인과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건, 여러 가지 이건 모든 환난은 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죄로 인한 것이면, 악인으로 인한 것이면 뭐예요? 이 세상의 악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 소망들에서 생기고, 어차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또 느끼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며 이 땅에 참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극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과 그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린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성화라는 연단을 받아가게 되어져요. 특별히 죄를 지을 경우는 더욱더 강한 징계적 의미에서의 연단이 주어지게 되어져요. 어떤 것이건 우리가 사는 동안의 환난들이 그러한 것처럼 육체가 경험하는 가장 큰 환난은 뭐냐면 육체적 죽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나게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사고로 해서 큰 몸이 상하해져서 죽음의 순간이 얼마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되어지면 심리적인 이 요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부정,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탄식, 하나님은 왜 나를?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 생기고 나중에 자기 절망까지 들어갔다가 신앙적 회복이 이제 들어올 텐데 신자에게 있어서는 미리 말씀 안에서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놔야만 그 위기 속에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영혼을 시험하고 흔들 때 담대하게 남은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세워줘 가면서 내 영혼을 부르신 주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 공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기억하세요. 죄에 대한 정죄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최고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신자들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놓여져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 참여할 것을 확신한 자들이에요. 신자들의 죽음은 신자들 속에 있는 보세요. 믿음의 능력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시험이 되어져요.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죽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식하고 있는 역설이 그 안에 있게 되어져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얘기하느냐? 그럼 너 죽지 않는가? 그 죽음도 백수를 누리다가 노쇠하여 노환으로 잠자다가 슬며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느냐? 괜찮지만 그래도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고 만일 원치 않은 때에 갑작스러운 아직 육체 생기가 활발히 있을 때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럴 때라도 패배처럼 보이지만 역설로 그 안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신자들의 죽음은 그다음에 영혼의 성화를 완성해요.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내 평생의 소원 그게 뭐예요? 주 닮기를 원하는 거지. 거룩이죠. 그 거룩을 향한 지독한 간절한 소망 그것은 내 육체를 거두실 때내 영혼이 성화의 완성을 맛보게 되어져요. 신자들에게서 죽음은 종말이 아닌 완전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도 앞에 뭐가 있어요? 완전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전성이니까 뭐죠? 죄와 흠이 없는 나를 평생 시달리게 했던 옛성품, 죄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한 하나님과의 성결한 교통의 시작, 그게 완전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들은 이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신자들은 죽음이란 예수 안에서 잠드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알면서 신자들은 죽음에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기 전에 거칠 것이 있을 것이죠. 그게 뭐냐? 음부의 상태예요. 음부. 성경에 보면 음부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음부의 상태. 음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맥락에 따라서. 맨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성경 구절도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쭉 교리적인 내용만 진술을 쭉 해나갈 거예요. 각각에 대한 성경 내용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찾아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가, 음부의 추상적 의미가 있고, 나, 장소로서의 음부가 있고, 다, 무덤으로서의 음부가 있어요. 가, 추상적 의미. 성경에서 음부란 단어는 종종 죽음의 상태나 몸과 영혼의 분리를 지칭하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음부가 우리말은 구약 성경에도 음부, 신약 성경에도 음부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음부가 구약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그럼 우리말은 다 음부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적 원어는 신경 쓸거 없고, 그냥 일단 음부란 말로 살펴보자고요. 첫째는 종종 죽음의 상태, 몸과 영혼이 분리된 그 자체를 가리켜서 음부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리킬 때가 있어요. 이 상태는 종종 죽음의 영역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가끔 열쇠 가진 자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달린 요새로 묘사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상태는 신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음부는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서의 육적 죽음은 누구나 다 겪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죽음으로서의 음부란 의미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차이가 없이 가리키는 것이므로 신자나 불신의 죽음의 상태가 그래서 모두 음부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보고 왜 의인도 음부에 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뭐예요? 아, 이건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구나. 육적 죽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읽다가. 하지만 음부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거하고 있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장소적 의미에서의 음부는 신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나의 의미예요. 나, 장소로서의 음부. 음부가 어떤 장소나 지역을 가리키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킨다? 지옥을 가리킨다. 지옥이란 말은 뭐죠? 죄인을 대한 형벌의 장소예요. 음부가 어떤 장소나 지역을 가리킬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죄인을 향한 형벌의 장소를, 즉 지옥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의 음부는 단지 오로지 누구? 악인에 대한 형벌을 가리킬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음부가 아니고 어디예요? 낙원 또는 복락의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낙원이라. 자, 그래서 장소적 개념으로는 어떻게 돼?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나눠져요?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지되 같은 음부란 말이 의인에게도 쓰일 때는 뭐가 된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뿐이라. 그 문맥을 잘 보고 음부란 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 있으니까 잘 가려낼 수 있어야겠어요. 다 무덤으로서의 음부도 있어요. 음부가 지옥뿐만 아니라 무덤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덤이 음부로 불리는 것은 그것이 파멸과 관계에 있는 개념인 내려감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란 것이 어떻게 돼? 마치 파멸받아서 이 땅속으로 묻혀 내려간다. 음부는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종종 이 개념적인 상상력이 무덤을 음부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음부가 지옥 또는 무덤을 가리키는 용례는 구약과 신약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는데 구약에서는 음부는 지옥의 의미보다는 무덤의 의미를 가리키는 걸로 종종 쓰이고 신약에서는 음부가 지옥을 가리키는 의미로 즉 형벌의 장소로 종종 쓰이는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음부가 구약성에 있다가 음부에 내려가니 의인들도 문부에 내려가니라고 할때한 가지는 뭐예요? 육체와 몸이 분리된 추상적 의미의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문에 무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약에서의 음부는 장소적 의미에서 지옥의 형벌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적용이 잘안 되고 악인에게 주로 적용이 돼서 나타나죠. 그렇게 음부란 말이 세 가지 의미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겠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 죽은 다음에는 의인이건 악인이건 음부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각각 장소적 의미에서 신자는 낙원으로 가는 것이요. 악인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의 개념으로서의 음부에 내려갑니다. 그것이 중간 상태. 죽은 자 상태는 뭐라고 했죠? 중간 상태. 왜 중간 상태를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이 중간 상태 음부 해놓고 중간 상태라고 써요. 이 중간 상태는 가로 열고 죽은 이후 주림, 재림 이전까지의 상태라고 써요. 죽은 이후에 주림, 재림 이전까지의 상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중간 상태. 중간 상태. 그러나 이런 의미의 중간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이르기 이전에 거쳐야 할 과정으로서의 중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중간 상태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국에 이르기 이전에 예수님 계신 천국에 이르기 이전에 거쳐야 할 중간 과정으로서의 중간 상태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 개념은 천주교에 있어요. 천주교는 그게 뭐예요?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천국에 이르기 이전에 거쳐야 할 중간 과정으로서의 중간 상태라는 연옥은 없어요. 없고, 우리가 말하는 중간 상태는 뭐죠? 신자가 누구나 죽은 다음에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기 이전까지의 영혼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게 중간 상태예요. 이해하죠? 자, 그런데 그럼 주님 재림 이전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 이전에 영혼이 몸은 썩고 영혼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영혼이 의식이 있고 활동을 하는가? 아니면 쿨쿨 자는가? 그럴 때 영혼이 잠잔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영혼 수면설이라고 해요. 수면설. 영혼 수면설. 영혼 휴게설이 아니에요. 휴게실이 아니고. 영혼 수면설. 수면설. 잘 보세요. 영혼 수면설.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해요. 잘못이에요. 영혼 수면설에 따르면 죽은 영혼들이 영적인 개체의 존재로 살아있기는 하지만, 의식이 없는 휴식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종종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 수면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종종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며 죽은 자가 찬양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죽은 자에게 의식이 없음을 마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훈할 때, 없음을 교훈하는 것처럼 보일 때, 뭐 이렇게 쓰는 게더 좋은지 몰라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 죽은 몸과 잠자는 몸 사이에 뭐가 있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에게 의식이 없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 의식이 없다라는 식의 성경 중 묘사가 있는 것은 실제 영혼이 의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현세의 삶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라 그래요. 잠잔다, 마치 의식이 없다는 것처럼. 실제로는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뭐예요? 가장 쉬운 것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 들어있죠. 말하고 있죠? 성경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음부는 뭐겠어요? 영혼, 형벌을 받는 장소로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죠. 지옥이 그러니까 불꽃이 어떻게 나를 너무너무 목마르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의 의식 속의 상태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목베를 받은 영혼들이 주를 찬양하며 가라사대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니까 언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겠나이까라고 목베인 영혼들이 또는 순교받은 모든 영혼들이 천상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 있죠. 깨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잠자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땅에 거하나 몸에 거하나 주와 함께 거하나 내가 함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욱더 사모한다고 그랬죠. 왜? 피곤하니까 잠자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주와 함께 거하는 게 더욱더 기쁘다. 의식 있는 상태. 의식. 그래서 영혼 수면설은 생각하지 못한다. 영혼 불멸성 부분을 가는데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12시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석하지 마시는데 죄송하게도 다음 시간은 언제 모이죠?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합동신학대학원 입학고사 시간 기간이라서 계속 입학 사정을 치료해서 못 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언제죠? 월요일이에요. 그 다음 주는 또 언제요? 월요일.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날 세번 남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목요일이 원칙인데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라고. 예, 앞으로 다 월요일에 모이겠습니다.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러나 이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날 이 전체 신학계 안에 얼마나 혼동 속에서 참으로 현대 신학과 합리적 이상주의적 합리주의적이며 자연주의적인 신학 사조에 의해서 이것이 오염되어 있고 흔들려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에 기초하여 성경에 정감된 말씀의 권위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신 받은 교훈을 믿고 나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중생 계시고 조명하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사한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 우리에겐 결코 영적 죽음과 동시에 또한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하며 육적 죽음을 담대히 받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 성화의 완전성을 바라보는 귀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없는 신자의 영원한 소망 속에 우리가 힘차게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의 노고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